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0월 24일 목요일. 니고데모의 증언. 요한복음 3장 1에서 21절을 읽어보라. 니고데모의 증언은 요한복음의 주제를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교사이자 산헤드린의 부유한 회원이었다. 그의 증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그분이 행하신 표적들을 그분이 가진 신성한 사명의 증거로 말했다. 그는 부지 중에 이미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로 보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가리키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 올 때도 그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시점에는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3장 3에서 21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심을 나타내셨는가?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대답은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즉시 그의 문제를 다루셨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회심이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선택받은 백성인 자신들에게도 회심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거나 어떤 신앙 안에서 성장한 것이 결코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온 훌륭한 유산이 유대인들에게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교사이며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존귀한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책망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의문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 편에 섰다. 교훈입니다. 어떤 신앙 안에서 자라거나 믿음의 유산을 가진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고 그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다. 묵상.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당신은 재림교인으로서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날 밤 시작된 믿음. 주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위기의 때에 그토록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가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 17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혹은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새롭게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쩌지 못하는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지 못하는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시편 59편 1절로 17절입니다. 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삭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우수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업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를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쩌지 못하는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산성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기억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10절입니다. 시편 59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심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의 깊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체험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둘러서 지도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억제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주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절실히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을 자기도 믿을 수 없었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최고의 인자하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인자하심을 기억하자 그는 이 위기 상황이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미갈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창을 통해 달아내리게 하심으로 다윗을 위기 속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최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생명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도 더 많이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도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최고의 방법들 역시 수천 개나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최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침례 요한의 참소와 바울의 참소는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최고의 길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지지합니다. 두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마치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침례 요한은 참수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매우 애처롭게 생각하셨을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감옥에서 홀로 참수당했던 침례 요한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는 가장 위대한 자였고 그의 죽음은 의미가 있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민과 문제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될 때 무슨 일이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며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우리는 감격함으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이나 바울도 생전에 다 이해되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밝혀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일에 대하여 그들은 감격의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곧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한 어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11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1절 뒷부분입니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생명 자체이시고 절대 능력으로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없고 해결 못하실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주에서 볼 때 얼마나 작은지를 기억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운대 바닷가의 해변에 쌀 한 톨만도 못한 것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상상조차 못하는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질서 있게 유지하시는 유력한 능력의 창조주께서 못 이루실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하실 때면 자신이 창조주심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될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고 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며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뛰어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두려운 존재를 할지라도 그 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그리고 신뢰할 때 그는 어떤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풀무불의 뜨거움보다 사자의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큼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위기는 능력의 하나님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진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굳게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그 위기를 담대히 맞으며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을 통해 살펴보고 깨달은 것처럼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언제나 그 결과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산성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의 신뢰관계는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위기 때가 아니라 위기 그 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능력과 산성이심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위기 때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산성이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서 어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상락 목사님을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다에 대해서 아주 마음껏 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목사님만의 아주 그 특별한 장점이 아니신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남해 바다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신혼여행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다녀왔는데요. 참 아름다웠던 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바다에 대한 이 교훈을 주시면서 제가 목사님 가지신 원고를 보니까 한 가지를 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예, 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바다가 주는 교훈 제가 느끼는 대로 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 바다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뭐 바다가 좋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그 바닷가에서 아침에 뜨는 그 수평선에서 뜨는 바다만 바라보고 거기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넓고 넓은 바다, 그 바다가 주는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반모섬 호라 해변을 이렇게 거닐면서 그곳에서 몽돌을 밟으면서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청록빛 바닷물이 바람을 타고 보랏빛을 질내며 막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몽돌을 끌듯 바다 속으로 댕겨가는 소리가 말이죠. 마치 쪼르르르 하면서 쟁반에 옥을 굴리는 듯한 고운 소리를 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돌연히 꿈꾸는 듯 취해서 한참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또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음악가죠. 갈매기 날리며 피아노 치며 바다는 노래하지 철석 철어르. 도레미파 솔라시도 철석 철어르.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죠. 역시 바다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했어요. 바다는 역시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구나. 그걸 가르쳐주는 거라. 마치 할퀴듯 달려들다가도 선을 넘지 않고 다시 스르르 사그라지면서 돌아갑니다. 공격하다가도 멈추고 돌아갑니다. 선을 절대로 넘지를 않아요. 그리고 바다는 비록 움직이지만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늠름하게 평평하게 제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화가 나서 치밀어 막 극에 달했을 때 하면서 손이 올라가거나 막 욕이 나오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마구 달려와 선을 넘지 않고 폭삭 사그라지는 이 바닷물처럼 우리도 선을 넘지 말고 욕이 나오지 않고 손이 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로 이 파도가 치면서 넘실거리다가 이 육지로 밀려오지만은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이 욥기서는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계선을 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는 결국 바다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 유리바다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이르게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무리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후에는 그날 오후에는 마침 그 답사 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호텔을 빌려서 쉬었습니다. 밤에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로 향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그 호텔 이름이 에피에 호텔이었는데요. 잠깐 쉬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낮잠을 자는데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싼 여행비 내고 바쁜 여행길에 몇 시간의 낮잠을 잔 것은 생전 처음인지라 좀 이상했지만은 그런대로 맛이 좋았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제 오후 한 5시경에 일어나서 밤에 배를 타야 하니까 조금 시간에 여유가 더 있어서 밤모섬 마지막으로 그 호라 마을을 관광을 좀 했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사람 사는 곳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스칼라항을 둘러보고 해변의 그곳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한 곳에 이르니 요한이 침례를 줬다는 침례터가 있었습니다. 아, 그 감옥 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괘씸하는 자에게 침례까지 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도 요한은 위대한 자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침례때는 보니까 조그마한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몇 계단 올라가 그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 구금되어 있었던 요한이 갇혀있던 동료들에게 전도했다고 하는 말은 제가 들어봤지만은 또 책에도 읽어봤어요. 그러나 침례를 줬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듣는지라 잘 믿어지지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를 준 터라고 기념하고 그 안내판이 그렇게 붙어 있고 또 관광객이 거기를 찾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밧모섬 마지막 일몰 광경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걸어서 이제 반대편 언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해변 언덕으로 올랐습니다. 장엄한 그 일몰에 너무 황홀해서 넋을 잃고 그냥 서서 한 30여 분 그 일몰을 밧모섬에서 바라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밧모섬에 머물면서 저 일몰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도들을 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미가 생각이 나세요?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얼마나 멋진 노래입니까? 저도 모르게 그 찬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지리하심을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에 평생 간직할 감동을 주었습니다. 눈으로 사진을 찍어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게해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밧모섬에 가실 때에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일몰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밧모섬을 떠나면은 이제 미련이 좀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돋이보다 석양의 황홀한 수평선의 낙조를 더 좋게 여겨왔습니다. 일본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잠시 후면은 일출을 탄생시킴으로 밝은 세상 만드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해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저 동편을 향해 손을 들고 그분을 맞고 싶습니다. 또 저 해지는 서편 쪽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변 산정 바위 위에서 하늘 향해 저는 두 팔을 높이 든 채 인증샷을 찍고 오 주여 어서 오소서를 크게 외쳤습니다. 서쪽 간역이 지는 해로 벌겋게 퍼지는 붉은 빛의 영롱함이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황혼이 드리울 때 햇덩어리가 어쩌면 그리 크고 시뻘건지 그게 바닷속 아래로 빠져들어갈 때면은 나도 인생의 황혼을 맞아 물속으로 잠기는 듯 그만 황홀한 금빛 낙조에 녹일고 막연 자실하곤 했습니다. 밧모섬에서 맞이한 바다의 황홀한 낙조는 하늘의 노을빛보다 바다에 비친 색감이 더 황홀했습니다. 저물어가는 바다에 몇 마리 새들이 황혼 속을 날아오르고 붉은 해가 서서히 식어가는 샘물처럼 수평선 아래로 사그라질 때 그 철항함의 여운이 내 기억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낙조, 밧모섬에서의 낙조, 그것이 나에게 차분함과 조용히 사라지는 겸손의 숙연함, 그것을 가르쳐주었고 그리고 사명을 다한 후 아름다운 마무리까지를 긴 여운으로 남겨줬습니다. 밧모섬에서 항원을 즐긴 후 바삐 걸음을 재촉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있으니까는요, 저도 반드시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고 꼭 밧모섬에 들러서 목사님께서 보셨던 그 호라 해변의 아름다운 낙조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낚시는 못 하는데요, 저희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서 바닷가에 낚시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도 그 바닷가에 지는 이 낙조, 일몰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몰의 이 감동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반모섬에서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스칼라 항구에서 그리스 아테네 피레우스 항으로 이제 이동하는 건데요. 그 일몰을 즐기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 후에 그리스로 출항하기 위해서 이 스칼라 항구로 나갔습니다. 밤 11시경에 떠나는 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는 밤에 가지만은 낮에 낮잠도 자고 해서 아주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그러나 이 참 좋았던 밤모섬을 떠난다고 하니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음 관광지를 위해서 또 답사지를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항구에 나갔더니 개인용 초호와 배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로 거기 아주 북적북적 붐볐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니까 여기저기 저마다 그룹이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기 나라 말로 아주 뭐 소곤소곤하면서 웃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은 말이죠, 일어나서 신명나게 노래를 해 제치는데 빙글빙글 손잡고 돌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했어요. 이야, 그 참 사람 구경도 참으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국 나갈 때에 일부러 사람 구경을 참 앉아서 좀 합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 그룹도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한바탕 춤을 췄는데 노래를 불렀어요. 강강술래를 불렀는데 강강술래 하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빙글빙글 도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면서 아주 우리의 신명을 돋웠습니다. 여행은 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드디어 밤 11시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 아테네 피레우스 항구까지 태워줄 블루스타 페리오, 그 배가 들어왔습니다. 약 2,000명을 태우고 지중해를 누비는 여객선이었는데 꽤 컸어요. 우리가 서둘러 탑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큰 여객선에 승선한 것은 제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객실 복도가 아주 긴 곳을 밟으면서 방을 배정받았는데 2층으로 된 침대가 두 개 놓인 4인용 캐빈이었습니다. 참으로 호화스러웠습니다. 네 명이 이렇게 함께 잠자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룻밤에 꿀잠을 잤습니다. 잠자는 동안 배는 항해를 계속했지만은 바다 위를 달리고 있다는 걸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 아침을 맞았어요. 대충 씻고 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선상 카페테리아에서 아침밥을 먹고 선상에서 일출을 맞이했습니다. 8시간 항해 끝에 아테네 페레우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거대하고 멋진 크루즈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 크루즈 여행을 할 때가 오겠지 하고 소망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유럽의 본토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면은 이 면적이 13만 2천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중 약 6만 평방킬로미터가 산지입니다. 전 국토의 50% 남짓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평지도 복잡한 지형 구조를 보여 사람이 경작하며 살만한 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평야는 산간 분지와 주요 하천의 하류부에 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는 지형적으로 도시국가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시국가는 분산된 산간봉지와 작은 평야지대를 차지해서 발달했습니다. 고대 한반도와 같이 많은 부족국가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형적 조건과 상황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리스는 신화의 땅이죠. 전설의 땅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 신화와 전설을 우리가 알아야 그리스를 답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화를 밝혀내면은 낼수록 햇빛을 받을수록 더욱 명료해져 역사가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의 핵심 유적이자 올림픽 성화 최하진 올림피아도 가보고요. 세계의 배꼽이라 불리는 델피도 가보고 세계의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마테오라도 가보고요. 세계 문화유사 지정 1호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사도 요한의 유배지였던 그 밧모섬에 관한 그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자세히 이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I am bound for sweet Canaan's happy land. I am bound for sweet Canaan's happy land. I am bound for sweet Canaan's happy land. Pray give me your right hand. Oh, my brother, did you come for to help me? Oh, my brother, did you come for to help me? Oh, my brother, did you come for to help me? Pray, give me your right hand. Oh, the land I am bound for, sweet Canaan's happy land. I am bound for, sweet Canaan's happy land. I am bound for, sweet Canaan's happy land. Pray, give me your right hand. Oh, my sister, did you come for to help me? Oh, my sister, did you come for to help me? Oh, my sister, did you come for to help me? Pray, give me your right hand. I am bound for Canaan's happy land. I am bound for Canaan's happy land. I am bound for Canaan's happy land. Pray, give me your right hand. I am bound for Canaan's happy land. I am bound for Canaan's happy land. I am bound for Canaan's happy land. Pray, give me your right hand. Brother, let me shake your hand. Brother, let me shake your hand. Pray, give us your right hand.
To see my Lord, I serve my Lord dear child.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